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또 예배의 자리를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생명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죽어 있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죽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도 이것은 죽은 것이다 이야기했던 그것, 마른 뼈와 같은 그것,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을 달리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우리 가운데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주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죽은 것들을 살리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이십니까? 이들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받아 관계 가운데 죽은 자들이십니까? 상처를 치유하시고 살려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죽어있는 마음과 삶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각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은혜를 다시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 중에 나누려고 합니다. 저 한자 입술과 등자의 신명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말씀이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이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함께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의 블라더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 1년에 한 번 있는 교회에서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매주를 부활절로 섬기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부활로 기념하면서 안식일 지키던 전통에서 한 걸음 걸어 나와서 부활을 지키는 전통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부활의 의미를 되새긴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의 예식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은 부활에 관한 설교도 있을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다른 예배보다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죠. 옛날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왜 죽으셨는지 사회적인 입장, 정치적인 입장에서 오늘은 좀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부활절이니까 잘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미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나, 어떤 맥락 흐름이 있었는지 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정치적인 입장이, 잘 들어줄 거죠? 좀 지루해요. 15분 정도. 정치적 입장이 세 가지가 정도 있어요. 맨 처음에 첫 번째 입장은 권력자들이에요. 누구예요? 로마와 헤롯이죠.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으로 대중들을 핍박, 압박해서 그들 가운데 있어서 부를 착취하고 자기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권력자들이에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죠. 로마와 헤롯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로마죠. 헤롯은 로마에 빌붙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로마라는 악한 권력자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누가 있었냐면 정치적으로 기득권층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기득권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민족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헤롯과 로마에 대립합니다. 이 헤롯과 로마와 싸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재량권, 자치권을 허용해 달라는 선에서 타협하였고 그 타협을 통하여서 그 자치권을 실제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기득권들이에요. 되게 재미있는 양명성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족 지도자이고 이 악한 로마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로마가 이들 가운데 기득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 지도층 인사로 안락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들의 묘한 입장을 이해하시겠어요? 이들은요, 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로마를 쫓아내고 내가 아예 권력자가 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으나 그래도 대부분의 사회 영역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이 사회를 리더해 갈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회 지도층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입장에 서는 것이 바리새인들, 기득권층들이에요. 세 번째 입장에 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 대중들이죠. 대중들 입장에서는 뭐 간단하죠. 왜요? 권력자에게 핍박받고 있고요. 기득권이 날 달래면서 권력자와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악한 세상에서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만 있는 것이 대중들이죠. 이 대중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면서 자기들만 잘 사는 기득권이 아니라 누군가 진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독립시켜주길, 이 각박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바라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 당시 세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이 각각의 입장에서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겠죠.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력자 입장에서 예수, 권력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종교 지도자를 원합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에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는 종교 지도자를 원하겠죠. 정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내면의 평화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정치적인 거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권력자에게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 있는 종교지도자는 되게 환영하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되게 환영하지 않는 대상이겠어요? 백성들을 자극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킬, 밀란을 일으킬, 혁명을 일으킬 사람, 로마에 대항하게 할 사람이 종교지도라면 그 사람은 이제는 이 권력자에게는 타겟층이 되는 거겠죠. 이 바리새인 그룹, 기득권들이 제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선지자를 이들은 원합니까? 어떤 메시아를 원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까지 했던 수고와 고충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야, 네가 그래도 되게 로마로부터 이 유대 문화를 유대 문화와 종교와 풍습을 지켜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로마에 대항하겠다고 하다가 다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 중간에서 완충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그 고생 중간에 네가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고 이민족을 지도해왔구나. 이젠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악한 권력자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할 메시아를 원하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될 메시아를 원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득권층이 아니라 권력층으로 우뚝 올라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맨 처음에 어떻게 바라봐요? 주의 깊게 바라보죠. 이가 혹시 메시아인가 하여. 메시아면 밝히 드러내서서. 그렇죠? 되게 집중해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싫은 종교 지도자는 누구예요? 가장 싫은 종교 지도자. 자기들을 잘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자기들을 배제하고 직접 대중과 소통해서 뭔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가장 싫겠죠. 왜요? 그러면 그 혁명이 성공하면 자기들 자리가 없고 더 이상 기득권이 아니고 그 혁명이 실패하면 이 로마가 보기에 아 너희들은 대중들에 대한 영향력이 없구나. 너희들을 굳이 기득권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겠네라고 혁명이 실패하더라도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날아가겠죠. 로마가 더 이상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직접 통치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빼고 우리를 배제하고 대중을 직접 인도하는 지도자를 제일 싫어하겠죠. 그렇죠? 세 번째, 대중은 어떤 지도자를 바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중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독립운동을 시작할 지도자를 바라요. 누가 싫어요? 이 대중들은 누가 제일 싫겠어요? 권력자들이 좋아할 만한 지도자가 제일 싫겠죠. 어떤 지도자? 정적인 문제에 관심 두게 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만 쳐다보게 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겠죠. 괜찮아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를 외면한 채 지엽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자는 가짜 선지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를 제일 싫어해요. 그런 선지자가 바로 로마가 좋아하고 헤롯이 좋아하는 선지자니까. 어떤 선지자가 좋아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이 로마의 압제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나라를 독립으로 이끌 그 지도자를 가장 원하겠죠. 봅시다. 이 각각의 뷰를 가지고 각각의 니들, 각각의 자기 입장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봐요. 처음엔 어땠어요? 처음엔 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선지자인 듯하여서 예수에게 호의를 갖죠. 대중들이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막 예루살렘 성에 그런데 막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면서 이렇게 환영합니까? 왜 그를 왕으로 받아들여요? 이제 너희가 우리의 왕, 네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기적을 막 일으키던데 바리새인들은 실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군사력이 부족한데 저 사람은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하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에 봤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뭘 하는지 이집트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그렇죠? 가나안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아시리아의 군대를 멸망시켰던 게 하나님의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자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뭐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군대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를 가지고 저 로마 군대가 갑자기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막 암흑을 헤매게 하고 하늘에서 불바락이 내려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로마 군대를 다 패퇴시키고 우리를 독립하게 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면서 막 메시아라고 얘기고 왕 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하잖아요. 저 다윗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중은 처음에 예수님이 그럴 뿐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좋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처음에 좋아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식사 초대도 하고 그렇죠?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계속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권력자로 만들어달라는 꿈을 꾸고 왜 우리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수고했으니까 이 나라를 누가 지켰어요? 이 무조건 독립운동하려는 이 멍청한 애들을 데리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켰단 말이에요. 로마랑 협상해서 자치권을 확보하고 그래서 내가 고생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줘서 우리와 함께 이 바리새파와 함께 이 혁명을 일으키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맨날 가서 막 얘기도 들어보고 식사도 초대해보고 답답하니까 메시아면 좀 밝히 드러냈으라고 도전도 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빌라도는 왜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요? 얘를 왜 죽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 왜냐하면 밀란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 그리고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걸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만약에 얘가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앤 거를 바리새인들이 몰래 잡아온 거면 이 친구를 키우는 걸 통해서 바리새파들을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가 정치적 문제에 무관심한 선지자라면 막 띄워줘가지고 사람들을 이 종교에 취하게 만들어서 정치적 문제 외면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빌라도가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죠? 예수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살려보려고 하죠. 왜? 바리새파를 격려하고 혹세무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예수님 같으니까. 근데 막상 딱 세워보니까 대중들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뭐 죽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뭐 굳이 대중적 영향력도 없는 애네. 그럼 죽여. 난 상관 안 할래.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예수가 좋은 예수야. 이런 구원자가 좋은 구원자야.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좋은 선지자라는 자기 상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죠? 빌라도가 보기에 대중적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뭐 얘가 밀란을 근데 막 대중적 영향이 없는데 바리새파는 뭐라고 해요? 쟨 분명히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인데. 그러니까 쟤는 밀란을 열어킬 효지가 있는 거다. 반역의 말들을 했는데 그냥 놔두면 본부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다. 아 그래? 그럼 얘가 반역의 어떤 가능성 있는 친구라는 거지? 그럼 뭐 죽여. 내가 본 거랑 다르네. 그렇게 되죠. 바리새파들은요. 우리를 인정해서 우리와 함께 권력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빼고 대중을 데리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였어? 그게 뭐 권력 그 밀란을 일으키는 거건 쿠데타 밀란 혁명을 일으키는 거건
우리를 빼고 한다고? 그럼 우리의 이 기득권을 다 사라지는 거잖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얘가 없어져야겠네. 얘가 경쟁 세력이네, 나한테. 경쟁 업체네. 그래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중들은. 예루살렘 성 들어와서 이제는 막 혁명을 시작하는 줄 알고 막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행보가 어때요? 성전 정화 이런 거 아시죠? 아,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파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야? 지금 로마가 이 땅을 압제하는 게 심각한 문제지. 그건 안 보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서우니까 건들지도 못하면서 별로 안 중요한 문제 찾고 건들면서 야 네가 예배를 잘 들어야지 야 네가 소를 팔면 안 돼 그거 다 거기서 성전에 사는 사람들 다 영세사민들인데 그 사람들 내쫓고 어? 그리고 이제는 뭐 로마에 대해서는 뭐 별로 말도 안 하고 뭐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이런 소리 하고 다니고 세금을 인정한 듯한 발언들을 하고 세금을 인정한다는 건 정치 세력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급격하게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죠. 아, 저 사람 가짜구나. 정작 중요한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삶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문제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우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저런 빌라도나 좋아할 만한 선지자 같으냐고. 무관심해지죠. 그리고는 잡혀 올라가서 우리한테 지금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니야, 죽여. 네가 진짜 메시아면 네 말대로 네가 진짜 메시아면 네 걸음으로 네가 기적 일으켜서 네가 살아나와 우리한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여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죠. 네가 진짜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입증하라고 거짓말쟁이 가짜 선지자. 이게 되게 재미있는 상황인 거 아시죠?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를 왜 죽였어요? 밀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죽였어요. 그렇죠? 대중들은 예수를 왜 버렸어요? 밀란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버린 거예요. 그렇죠? 실제 이 사람이랑은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계속 예수를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왜 죽이죠? 바리새인들이 제일 웃기죠? 이쪽에는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밀란을 일으킬 거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요. 대중들에게는 제가 너희들을 속였어. 쟤는 혁명 같은 거 할 생각 없는 애야. 쟤는 가짜 선지자야. 라고 해서 예수를 죽이게 만들죠. 그렇죠? 스스로 모순된 논리를 쓰죠. 예수의 실제랑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혁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못 죽어요. 왜? 대중들이 예수를 지켰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그냥 영적인 문제만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누구도 예수를 못 죽여요. 왜? 빌라도가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은 이들 셋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들은 예수가 하는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이 맞고 내 관점이 맞기 때문에 내 관점대로 저를 바라보다가 내가 생각했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은 내 반대쪽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세계가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세계에서는요. 제3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양비론자가 돼요. 있잖아요. A 아니면 B야. 세상에 두 가지 의견밖에 없어. 근데 전 C인데요. 넌 A가 아니라는 거지. 얘 전 A가 아니에요. 넌 B도 아니야. 얘 B도 아니에요. 전 A, B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넌 양비론자네. 넌 비관론자야. 너는 방해꾼이지. 예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의견이란 게 있어요. 예수의 견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는 혁명을 할 마음이 있어? 너는 그냥 닥치고 종교 얘기만 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넌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네. 너는 혁명을 안 할 거야? 그냥 영적인 것만 얘기할 거야? 지금 나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닌데 하늘에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너는 혁명을 안 할 거네. 넌 그러면 그냥 친정부적인 인물이네. 그래서 예수를 죽여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안 죽일 수 있을까?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지금의 나로서 타임머신 타고 가면 안 죽이겠지 막 예수님 죽이지 마세요 하면서 울면서 여러분들이 막 그럴 거야. 여러분들 막 되게 착하니까 예수를 알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건 우리도 어느 정치적인 맥락에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리새파의 가문에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고생한 건 싹 무시하고 자극적인 얘기 자꾸 하고 다니면서 저러다가 진짜 혁명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자기가 이길 수 있어? 로마 군인 진주에 들어오면 괜한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야. 그게 대제사장이 했던 얘기잖아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낫다. 예수가 큰 잘못은 안 했지만 예수를 죽이는 게 낫다. 이대로 가면 밀란 난다. 그럼 로마 군인 들어와.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대중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지방에 돌아다닐 때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되게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해서 못하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막상 제일 큰 문제는 로마 군대 앞에 딱 가더니 찍소리도 못하고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이러고 앉아있어? 가짜구만. 응? 가짜네. 그럼 아예 시작을 하지 말지. 저는 병치유 은사만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야지. 어디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고 막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연다고 그러고 자기가 언약을 성취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다윗의 언약을 응? 이 땅에 성취하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왜 그런 소리를 해? 응? 가짜구만. 그렇게 생각 안 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리면,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게 공무원이야. 내가 그 헤롯 왕조 과문에서 이렇게 일하는 입장이야. 이 정권이 흔들리면 내가 어떻게 돼? 직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막 근데 예수가 자꾸 시끄럽게 말해. 왜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아 그냥 종교인이면 그냥 종교 얘기만 하고 다니고 종이 교회에서 사람들 위로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정치적 이슈를 언급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안 죽일 자신 있어요? 뭐가 예수를 죽입니까?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이 미쳐서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인들이 그 의로운 빛에 너무 내 죄가 드러나는 게 가슴 아파서 갑자기 달려와서 예수를 죽였어요? 뭐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예수는 이러해야 된다는 정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여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러면 아니 이 로마 치하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나쁜 걸 구해요? 내가 악한 걸 구해? 이런 악한 건 이 상황이 악한 거잖아.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그럼 로마를 쫓아내셔야지. 여러분 이 논리를 어떻게 이겨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요. 악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고쳐질 수 있어요. 맞는 두세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일곱, 여덟, 아홉, 열은 모르고 두세 가지 맞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긴 맞아요. 그 사람 못 이겨요. 4, 5, 6, 7, 8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 들어봐. 내가 얘기하잖아. 아,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의로우시다며 그럼 쟤들이 악해? 아, 쟤들이 선해? 아니 악하지. 하나님 의로우시잖아. 그럼 쟤들 내쫓아야 될 거 아니야. 나 사랑하신다며. 그치? 나 사랑해. 근데 나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 근데 이거 그럼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해? 못 이겨 절대. 이걸 어떻게 이기니? 4, 5, 6, 7, 8을 얘기해봐야 됐고 그럼 내 1, 2, 3이 틀려? 이래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결정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결정한 사람. 무엇을 기반으로? 자기 상황을 기반으로.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그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데 그럼 하나님은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결정한 사람. 하나님을 죽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외면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이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저는 나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불의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회 개혁 세력이어야 되잖아요. 이 사회가 불의하니까 하나님은 진보겠죠. 이 불의한 세상을 고쳐주세요. 그 반대. 내가 사는 세상이 나한테는 괜찮아. 나한테는 나쁘지 않은 세상이야. 왜? 난 중요한 층이거든. 난 기득권층이야. 하나님, 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럼 날 인정해 주셔야죠. 날 축복해 주셔야죠. 날 격려해 주셔야죠. 이 사회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체제를 수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나라에는 두 하나님이 계시죠. 체제를 수호하시는 분과 체제를 배역하시는 분과 두 분은 사이가 안 좋으시게 삼일차라 그런가? 성령과 성자인가? 하여튼 뭐 내가 결정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에 확신한다고. 왜? 그게 맞으니까. 왜? 내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크신 하나님은 내 자금에 재단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습니다. 누구 손에? 내 손에.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죠.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런 감흥이 없지. 아이가 없으니까. 전 알아요.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것만 가지고 아이와 관계하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건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예요. 근데 내가 아이가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이 아이와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는 파탄 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 문제가 나아져야겠죠. 그분에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문제라는 구조만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잖아요. 그럼 그 관계는 파탄 나요. 왜요? 관계는 그보다 큰 거여야 되거든요. 관계는 그보다 깊은 거여야 돼요. 내가 아이를 사랑해요. 이 아이가 소중하고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에게 선물이에요. 이 아이의 생각이 자라나기를 바래요. 이 아이의 기준이 자라나기를 바래요. 이 아이의 정서가 풍요로워지길 바래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능력도 생겨나길 바래요. 많이 쳐봐야 8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적인 소중함, 관계적인 소중함, 이 아이를 양육하는 자로서의 관점, 근데 그 관점 중에 내면의 성장, 가치의 성장, 관계의 성장, 능력의 성장 중에 하나가 이 아이의 공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능력도 꼭 공부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16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32분의 1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얘 학업이 얘와 나 사이의 전부인 것처럼 하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어때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내게 소중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내가 관계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삶의 기회도 얻어야겠어요. 많이 봐야 24분의 1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건? 근데 내가 이 하나를 관계 전면으로 내세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가 돌아다니시면서요, 얼마만 설교를 하셨습니까? 역사 전체를 얘기하셨고요. 그쵸? 인간이 무엇인지 얘기하셨고요. 내 영혼이 무엇인지 얘기하셨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는 너희가 죄인이어서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유다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더 나쁜 놈들 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덜 나쁜 놈인 게 그 상황에서 많은 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가 선해요? 아니잖아요. 유다는 그냥 더 나쁜 놈에게 잘못 걸린 덜 나쁜 놈들이었어요. 사실 이 기도가 들어주기 제일 어렵다. 알죠?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때렸어요. 때린 게 잘못했지. 근데 동생이 엄청 깐죽거렸어. 내가 알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래도 때리면 돼? 이렇게만 얘기하기에 형 마음에 분노가 있죠. 아빠도 봤잖아요. 저 깐죽거림을. 아버지도 제가 저럴 때는 소리 지르시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시나요? 그렇잖아요. 그래, 때릴만 했다. 야, 너 맞을 짓 좀 하지 마. 그러면, 아, 그렇다고 때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한쪽이 맞는 놈이면요, 교육하기 되게 쉽습니다. 근데 더 나쁜 놈과 덜 나쁜 놈들의 분쟁에 개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유다가 구해달래요. 로마가 나쁜 놈이라고. 근데요, 유다도 나쁜 놈이에요. 유다가 뭐가 선합니까? 형주의적 신앙에 빠져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기득권층들이 다 누리고 있고 가짜 복음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공격하고 조금만 그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고 이 사회가 뭐가 선합니까? 근데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고 여기 개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건 지엽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새로워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새로워진 다음에 너희가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된 다음에 그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지엽적인 문제들은요, 그 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요. 부활절날 계속 예수가 왜 죽었는지만 얘기하니까 제가 죄송해요. 살아나셔요. 곧 살아나셔요. 살아나 이제 살아납시다. 봅시다. 이 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해보죠. 두 번째 얘기. 이건 짧아요. 제자들이죠. 제자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이때 수천 명의 신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나름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가 죽어서 예수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예수가 이상주의자였구나. 그렇지.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입장이 엉켜있는 사회에서 저렇게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스탠드를 가졌다간 그냥 죽지. 아, 예수가 너무 이상주의자였어. 죽어버렸어. 우린 실패했어. 맞는 소리, 멋있는 소리, 맞기만 하는 소리, 능력 없는 얘기. 이상주의적인 건 서글픈 거야. 우린 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자. 그때 그들이 뭘 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럼 사회적 맥락에서 정치적 맥락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해 봅시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저 셋이 틀리고 누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가 맞다는 거예요. 권력층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그 권력층의 얘기가 틀리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 기득권의 얘기가 틀리고 지금 내가 힘드니까 독립해서 좀 먹고 살만한 세상을 만나보자는 그 대중들의 얘기가 틀리고 예수의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예수의 얘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 이야기를 실패하는 이야기로 만들어가지만요. 하나님은 여기 어떻게 하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여기에 개입하셔서 이 이야기가 예수의 입장이 성공하는 이야기로 만들어가실 것이라는 선언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저들이 죽였어? 하지만 죽일 수 없어. 예수는 다시 살아났어.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 부활을 본 사람들도 자기 역사적 스탠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대중이었고 어떤 사람은 서기관 출신이었고 어떤 사람은 세리 기득권 축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있었던 역사적 스탠드 정치적 스탠드에서 떠나서 그 관점으로 예수를 보기를 멈추고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오순절 성령세를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스탠드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전 사람들은 정답을 정해놨어요. 그렇죠? 자기 정답을 하나님께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강요해요. 하나님의 정답이 내 하나님이 내 정답이 틀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섭섭해요.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정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복음이다. 가장 중요한 건 영원 구원이다.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네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들이 그 스탠드에 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먼저 앞재단에서 힘들었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 독립하고 싶었잖아. 이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요? 이들은 안 힘들어요. 돈이 있어서 안 힘들어요? 정치적으로 자유해져서 안 힘들어요? 아니요. 그런데 이들은 안 힘들어요. 이들은 이미 압제에서 벗어났어요. 이 사람들 지금 방금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안 힘들어요. 그게 없어야지 힘들지 않을 거라고? 아니에요. 그게 여전히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안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정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감옥에 갔다가 풀어줬는데도 이렇게 기도해요. 천지의 주제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더니 저들이 합심해서 저를 괴롭히는군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너무 이게 힘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고 감옥을 왜 보내고 이러지 않아요. 천지의 주제시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내가 똑바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세상이 다 한 팀이 돼서 저를 괴롭히네요. 주께서 시편에 말씀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의 기도예요. 이들이 힘들어 보입니까? 이들 안 힘들어요. 두 번째, 이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죠. 이들이 바꾸려는 세상이 그냥 로마에서 독립하는 정도의 세상을 바뀌는 걸 얘기했죠. 정치적인 지도자를 자기들끼리 새로 세우는 게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했죠. 기득권이 기득권을 지켜나는 게 자기의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얘기했죠. 아니요, 이들이 세상을 바꾸죠. 어떻게 바뀌어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의 중심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철학이 바뀌는 이들이 세상을 바꾸죠. 예루살렘의 정치적 독립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세상을 바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과정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합심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하나 예언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사 우리를 지키신다고 예언하셨죠. 저희를 지키세요. 그래서 저희가 안수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자기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되게 좋아했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실망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켰어. 나도 옛날에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종려도 한번 던진 적 있지. 그런데 지내보니까 뭐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런 사람 아니고. 내 정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가 실망한 사람 말고. 하나님의 정답을 배운 사람. 나는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 라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 어려움으로부터 걸어나와 자유함을 얻고 그 무의미함에서 걸어나와 가치 있는 일을 살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절의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걸 좀 멈추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 설교의 70%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그 설교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 취업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그렇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내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상황, 내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상황.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우울이나 뭐 분노나 나 잘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계속 그렇게 상황 속에서만 주님을 찾으면요 그 관계가 망가집니다. 애 공부에 밖에 관심 없는 어머니처럼 그 관계가 망가져요. 부활절 하루만큼이라도 그 상황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기독교인 시작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음에 내가 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이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이기적이고 무지한 것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고 내가 상처받고 억눌렸던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도 하게 하도록 내가 너를 쉬게 하라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그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내게 주변 사람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뭐 대단한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일정한 어려움들이 없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활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합니다. 무엇을 갖고 기뻐합니까? 내 상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예,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갖고 기뻐합니까? 우리 영혼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기뻐하는 건 아닙니까? 1년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기뻐할 것이 있는데 내가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건 당신께서 내 영혼을 구하셨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중요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 어떤 이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래 다시 한번 복음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열흘간 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진짜 요즘에 좀 어려워가지고 은혜고 뭐고 제 마음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괜찮아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오늘 살면 되지 뭐. 그치? 오늘 싹 죽어갖고 오셔서 오늘 싹 살아갖고 가시면 되잖아요. 우리 부활절 그런 거 하는 거죠. 싹 죽어갖고 오셨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언제 목사님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뭐 그래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구하셨지. 아 그래서 뭐 막 그건 나중에 죽기 전에 천국 갈 때 한 번 쓰면 되는 거지 지금 내가 그걸 왜 찾아야 돼? 막 이런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다른 사람들은 실적 인정받으려고 일하는데 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르게 성실하게 배려하며 일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괜한 짓을 한 것 같다라고 이 마음이 죽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 마음도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처음엔 죽어 보이죠. 저 사람은 나쁘게 하지만 난 바르게 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살잖아요. 그럼 좀 딴 얘기인지 모르죠. 바르게 하지만 나쁘게 하지만 난 바르게 하고 있어. 그럼 처음에 뭐가 와요? 부활이 먼저 와요? 아니요 죽음이 먼저 와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이거든. 그렇잖아요. 안 죽고 어떻게 부활이 옵니까? 부활 죽은 게 사는 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나는 배려하고 따뜻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럼 상처가 먼저 와요? 인연이 먼저 와요? 상처가 먼저 와요. 그렇죠? 죽음이 먼저 찾아와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환경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자기 환경, 돈 모으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좋은 직장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외진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나 그렇게 살아왔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쟤보다 그런데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아니요.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이. 아 쟤는 많은 걸 갖추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구나. 죽음이 찾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분명 여러분들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걸 신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었지만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예수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 감옥에 가서 이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 이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 일하실 것이에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르죠. 제 종교에 위치해서 세상 떠다니는 사람이 됐지 바울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 부활의 날 우리 부활의 날 내가 내 환경에 집중해서 환경의 선글라스 환경의 앵글로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걸 오늘은 빼고 이번 주만 좀 빼고 그렇죠? 한 주간은 가야죠. 그렇죠? 이번 주만 빼고 내가 기도를 해도 환경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도 내 환경에 적용하는 걸 좀 멈추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내가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해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분명히 다시 살리실 걸 믿으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 내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문제에서 눈을 들어 은혜를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시길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길 소원하고 기대하시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제 먼저 했던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죄에 당하셨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주를 시인해. 지금 부활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께 만세 종귀와 영을 찬양해. 부활의 승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군요 주님.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군요. 난 이 상황이 해결돼야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유다를 독립해 주셔야지 우리가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거 안 하시면 우리를 다 죽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못 알았네요. 이게 사는 거네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면 주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부활의 은혜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이들 가운데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셔서 이들의 영혼을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생각을 이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리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떡, 주님의 피와 잔을, 주님의 피의 잔을 마시고 떡의 살을 먹습니다. 성찬의 고백이 계속될 것은 매일처럼 이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고백일 터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돌아가서 또 어려움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붙잡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시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덧입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꼭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